여러분은 지금 하나이시 학교에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예, 오늘 마가복음 우리 강의 우리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LA에 다녀왔는데, 우리 왜 그런 말 하잖아요. LA에 가면은 한국에 있는 게다 있다. 정말 다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농담을 했어요. 한국에 있는 게 LA에 다 있는데 없는 게두 가지가 있다. LA에 없는 게 뭐가 없냐면 연탄하고 한국 경찰관이 없다. 그것만 빼고는 뭐다 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정말로 LA에는 다 있구나라는 걸 느낀 게요. 제가 차를 타고 LA를 코리아타운 쪽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코리아타운 어떤 건물에 이렇게 간판이 있더라고요. 간판이 있는데 제가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보고 빵 터졌는데 그 간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허경영 영성센터. 네, 허경영 영성센터 이렇게 딱써 있길래 네, 너무 너무 웃음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뭐 사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다 웃었지만 그걸 통해서 그냥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정확히 뭘 하는 곳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사실 그 이름과 영성이라는 말이 너무 서로 어울리지가 않는 겁니다. 이두 가지 이름이 너무 이질적이고 어울리지가 않아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성 혹은 영적이라는 말을 들을 때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좀 신비롭다는 거죠. 영성이란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차원을 좀더 뛰어넘어서 무언가 좀더 의미 있고, 우리에게 좀더 다른 목적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러한 것들, 혹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혹은 어떤 상태가 영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태가 좀더 개선되고 좀더 성숙해진 모습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영성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그런 경우가 있고, 물론 또 반대의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반대의 경우라는 건 뭐냐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영적 싸움을 벌인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무언가 좀 파괴적이고 어떤 경우에는 보기도 무섭고 듣기도 두려워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5장 1절에서 20절을 읽었는데 사실 그 성경을 보면은요, 4장 35절부터 5장의 끝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네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사건이 첫 번째로 나오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고, 세 번째가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네 번째가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의 성격들은 다 다르지만 사건의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인간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사건들이라는 거죠. 4장 37절에 보면 그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그렇게 말합니다. 절망적인 순간인 거죠. 배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사건의 5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는데 아무도 그를 쇠사슬이나 쇠고랑으로 휘어잡을 수 없었다. 배에 물이 들어왔다. 사람을 휘어잡을 수 없었다. 세 번째는 혈루증 걸린 여인에 대한 사건입니다. 그 혈루증 걸린 여인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장 38절에 보니까는 사람들은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보면서 울고 통곡했다. 죽었습니다. 절망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네 가지 사건 다 모두 절망적이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세 가지는 물질적인 것,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사건입니다. 바람과 바다가 거세게 붑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병이 걸렸습니다.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 사건은 물질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영적인 것, 소위 귀신 들린 것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건,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위협이 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주하기를 꺼려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면, 그러면 어쩌면 눈에 보이는 일은 좀 더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네 가지 사건 가운데에서 대표적으로 영적인 사건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조차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의 상황에 절망적인 것들은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것은 실제로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를 가리킵니다. 오늘 거라사 지역으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거라사 지역은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입니다. 그곳 거라사 지역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한 100여 년 전부터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쪽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지만은 로마도 동쪽에서, 더 동쪽에서 쳐들어오는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곳에 10개의 도시, 10개의 요새를 세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읽었는데요. 5장 20절에 보면은 거기 뭐라 그럽니까? 그 지역 데가볼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데가볼리, 다시 말해서 데가폴리스. 예, 그것은 10개의 요새라는 그러한 그 지역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거라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쪽에 로마 제국이 10개의 로마 군대가 10개의 그 요새를 세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었던 뭐 예를 들어서 가버나움이라든가 갈릴리 지역이라든가 예루살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유대 사람들이 덜 거주하던 곳이었습니다. 서쪽은 유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고, 갈릴리 호수 동쪽은 유대 사람도 있었지만은 이방 출신의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유대 민족의, 유대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거라사 지역은 상대적으로 덜 거룩한 곳입니다. 예. 오늘 영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 유대 사람들의 눈으로 보자면은 스피리추얼리 오염된 곳, 스피리추얼리 컨테미네이트 된 곳입니다. 오염된 곳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깨끗이 못한 지역이라는 그런 뜻인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은 그곳 거라사 지역의 산기슭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돼지라는 동물 자체가 유대교 율법에서 깨끗이 못한 동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의 거주지로부터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쪽에서는 안 되고 상대적으로 동쪽에서나 풀어, 그렇게 기를 수 있는, 막 풀어놓고 기를 수 있는 그런 동물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 영적으로 거룩하지 못하다? 단순히 돼지떼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만나는 것으로 시작하죠. 무덤 역시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죠. 무덤은 거룩함과는 아주 멀어도 한참 멀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으로 가신 것은 왜 그리로 가셨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2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 예수님 그 사람 만나러 가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났다라고 말한 다음에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그냥 그 사람의 귀신 들린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냥 이 사람은 이랬다,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고 그냥 누구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없었다, 무덤 사이를 다니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오늘 스토리가 연결되려면 2절에서 6절로 가야 됩니다. 2절에서 6절에 보니까는 그 사람이 멀리서 보고 달려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6절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귀신이 이렇게 말해요.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지금 만나서 그냥 대화하자고, 뭐 커피 한잔 하자고 이렇게 온 게 아닙니다. 목적은 그 사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괴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귀신이 자기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말한 이유는 8절에 나와 있죠. 8절에 예수께서 시제로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선 나가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요, 배에서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그 예수님의 선포를 듣고 있었던 귀신이 저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순서적으로는 8절이 6절보다 앞서요. 이미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영적인 것은 많은 경우에 정신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에서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1세기에 한국이나 뭐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기는 무엇일까? 영적 싸움의 무기는 무엇일까? 당연히 기도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 우리가 부족하다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무장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입니다. 최소한도 늘 강조하지만 베이 지역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세계관이 쉽게 세속의 가치에 물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영영 제가 기도했지만 정치나 돈이나 아니면 우리 각자의 인생이나 혹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기술이나 혹은 젠더의 이슈나 혹은 현대의 우상의 그러한 것들이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복음의 가치에 비추어 보면서 고민하고 질문이 생긴다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현실이 영적 세계관과 영적 대결의 한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으로 가신 것처럼 우리는 그 가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걸음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의 한복판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다시 말해서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 당연히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을 알도록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원 얻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새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걸음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거라사 지역으로 가셨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혹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로, 우리의 교제권 안으로, 우리의 어떤 관계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신실하게 섬기고, 그리고 그렇게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복음을 나누고 우리의 믿음을 나누는 것들이 참으로 귀한 일이지만,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자면 그것은 부족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본문에서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설교 전체를 통틀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회의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리고 복음 전도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의 고유하고 전통적인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안을 간구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DC로부터 멀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나 체감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내일이면은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시작됩니다. 수많은 변화들이 또한 있을 것이라고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이후로 1월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은 또 어떻습니까? 그곳에 양극화되어 있는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니, 한국이나 미국을 떠나서 온 세계의 갈등과 전쟁과 아픔의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곳들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입니다. 굳이 교회가 나서서, 굳이 우리가 그곳까지 가서, 굳이 우리가 그냥 꺼려지는 그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서, 여러분,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교회의 관심과 교회의 사랑과 교회의 기도, 그리스도인들의 관심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기도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소리를 지르고 제 몸을 돌로 제 몸을 상처내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복음의 가치로 보면, 하나님 나라 복음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 세상은 자기만의 이기적인 소리를 내는 것으로 모자라서 돌로 제 몸을 상처내고, 그리고 그것으로 모자라 다른 사람을 상처내고 아프게 하고 파괴하는 그러한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피흘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인 거죠. 그렇게 돌로 자기 몸을 상처내는 세상을 보면서, 주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거라사 지역으로 간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단순히 기도하는 것 당연한 시작이지만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라고 하는,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자와 어린아이가 함께 뛰노는, 그러한 양과 늑대가 함께 뛰노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샬롬의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가 이도 저도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무엇인지 그러한 대안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나눔 속에 담겨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거라사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귀신들은 예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7절이죠.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똑같은 사건이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귀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무적행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귀신이나 사탄들의 마지막 운명의 상태, 마지막으로 갇혀 있게 되는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닥,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바닥과 같은 상태에 갇힐 것이다 라는 것을 무적행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적한 귀신들이라는 거죠.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들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군대입니다. 예,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제가 아까 대가볼리 말씀드렸죠? 대가볼리 그 전체 지역에 당시 그러한 주둔지에 머물고 있었던 로마의 군대 단위는 레기온, 그래가지고 적게는 4천에서 6천가량 그것을 한 군대 단위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귀신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군대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만큼 많고 힘센 그런 영적인 세력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수많은 귀신들이, 영적 세력들이 마주하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영적인 존재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귀신의 고백이에요. 수많은, 그렇게 수많은 귀신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귀신들이, 영적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라면,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것이 귀신들의 고백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따르는 제자 공동체인 교회는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러한 싸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너무 크고 힘이 강해 보이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혹은 영적인 세계와 그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또 인정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돼지떼로 들어가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악한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귀신들이 무적행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갇히는 대신에 잠시라도 살아남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때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성경이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왜 예수님께서 돼지떼로 들어가게 허락하셨을까? 왜 그 돼지떼 주인들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입혔을까? 성경은 일일이 그런 것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가지 영적인 핵심만큼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이니 그리스도의 몸된 제자 공동체는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에게 맡겨진 거라사 지역으로 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으로, 가치관으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소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초점을 흐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돼지떼를 몰살시켰는지, 왜 경제적인 손해를 입혔는지, 다시 말하면 21세기 지금도 경제성을 따지고 합리성을 따지고 모든 것을 계산하고 따지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어디로도 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우둔함을 예수님께서 경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보고도 그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 말하면 읍내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돼지치던 사람들이 와서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다시 말해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해졌는지를 이야기하자 그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호수 건너편 서쪽에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 보였던 반응과는 좀 다릅니다. 4장에 보면은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의 사역을 혹은 예수의 하신 일을 보았던 사람들은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놀라고 경배하였다. 그들은 놀라고 경배했대요. 서쪽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쪽에서 거라사 지역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에서 4장 11절 12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복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보았음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수수께끼처럼 들린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길가고, 그 사람들이 돌짝밭 같고, 그 사람들이 가시덤불 같은 영혼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들리는 복음이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한 거죠. 오늘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경제성을 따지고 합리성을 따지고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직접 들었음에도 깨닫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 지역의 마을 사람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갈릴리 서쪽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니 혹은 여러분 각자의 삶이나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그 일에 감격하고 동참하고 기뻐하는 것 아니 우리가 직접 하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일하면서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가 나음을 입은 사람에게 주님이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일을 전하여라.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주님이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일을 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기뻐하는 것, 비판하고 재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영적인 태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해 2025년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소명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허락해 주신다면은 그것을 간구하고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4장과 5장에 걸쳐서 영적이고 또 물질적인 그러나 절망스러운 네 가지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네 가지 사건은 각각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잠잠해진 바람과 파도 앞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나음을 입은 이후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며 떨었더라. 여기서 두려워함은 afraid가 아니죠. 제가 오늘 아이들에게도 설교한 것처럼 awesome한 일이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경이로움 앞에서 떠는 모습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예수님이 손을 잡고 일으키자 소녀가 일어나서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이 제정신이 들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심 앞에 하나님의 경이로움 앞에 두려워하였다고 그렇게 성경은 네 가지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계속 마가복음이 선포하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은 오늘 네 가지 사건 가운데에서 귀신 들린 사람, 아니 영적인 세계까지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놀라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단순히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되기를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앞에 또 하나님의 소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